이동영 성도님 나오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제목을 빼앗길 수 없는 자유라고 했습니다. 빼앗길 수 없는 자유. 무슨 자유교인에 빼앗길 수 없는지 그것을 본문 살피면서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이미 앞 단원에서 11절부터입니까? 거기서부터 자기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를 했어요. 그래서 뭐 그 정도면 되지 않나 싶은데 자꾸만 자신의 어떤 사도직과 그 정당성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거든요. 2장에 와서. 그래서 자신의 어떤 사도직을 누누이 변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상황이 있었겠죠.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첫 번째 포인트로서 제가 드릴 말씀은 유대주의자들이 있죠. 유대인의 방식, 유대 종교의 문화, 유대인들의 가치관, 그들의 관습.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주로 모세율법에 매여서 그것을 준수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유대주의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복음과 다르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다녔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비난이기 때문에 바울이 변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그 예수님 원래 그 오리지널 그 사도들을 만나서 자기의 복음이 이런 것인데 여러분의 받은 예수께로부터 받은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걸 한번 이렇게 맞춰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었죠. 근데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요번에 예루살렘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것이 14년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14년이라는 그런 일정한 때 그런 타이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때를 통제하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늦게 오는 것 같고 때로는 또 빨리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서 그때가 오면은 또 계시의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2절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저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소로이 한 것은 개인적으로 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했다 하려고 한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복음, 이렇게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이제 제시를 하고 그 이제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 목적은 유대주의자들의 비난을 막기 위한 것이었어요. 만약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말을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은 좀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은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할례를 줘야 한다고 유대주의자들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모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유대 지도자들이 그 사도들이 이와 같은 유대주의자들의 말에 동조를 해서 그 사람 편에 쓴다면은 개종한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줘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울이 받은 복음에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염려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근데 갈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디도라는 사람을 데려갔어요. 디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헬라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 같은 거 안 받죠. 할례가 없는 할례를 받지 않은 크리스천이에요. 왜 디도를 데려갔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약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디도에게 요구를 하면은 그러면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유대주의자들과 한편한 얘기예요. 그래서 만일에 유대주의자들을 동조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대주의자들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서 그들의 주장을 받아서 자기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릇되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데리고 간 것은 디도가 테스트 케이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리더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대하여 준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유력한 이들이라는 건 누구냐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에게 교제의 악수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정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복음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사역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하는 데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데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았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무슨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어요. 그걸 받으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한마디로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이방인 디도에게 그것은 모세시대가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더구나 이방인에게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실행해온 그 할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예수를 믿고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부터는 모세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 시대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닌 성령으로 사는 새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닌 성령으로 사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시대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본 사건은 기독교 이 교회사적으로 보면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복음이라는 것이 두 종류로 갈라질 뻔했어요. 만일 예루살렘의 리더들이 유대주의 편을 들었다면 바울의 사역에 큰 지장이 왔을 것이고 그래서 자칫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자들로 구성된 모세적인 기독교가 될 뻔했던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전도한 지역의 교회들은 무할례자로 구성된 비율법적인 기독교로 굳어질 뻔했어요. 그러면 기독교가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다행히 초대교회는 하나의 복음 아래에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까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교회적으로 혹은 개인 성도들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견해가 다를 수가 있어요.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사사건건 시비를 가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 그냥 져주는 것이 좋고 참아주는 것이 낫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최선의 길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근간이 되는 복음의 뼈대가 되는 그런 핵심 교리나 교회의 연합을 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울처럼 사실을 제시를 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거다. 당신들이 전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맞춰봅시다. 또 그들이 질문을 바꿔서 그것을 대답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변호해야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때 예루살렘을 자기만 성질대로 그냥 화가 나니까 그냥 확 가버린 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가 있을 때 그때 내려갔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명한 사도들의 그 유명세에 눌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베드로를 위시한 그건 다른 사도들이 돌보는 그런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교회와 그 사도들을 아주 최고로 쳐줬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뭐 어떻든지 간에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이 말씀도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pay attention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외모로 봐요. 옷잘 입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뭐 학력이 높은 사람, 뭐 이런저런 잘난 사람, 그런 사람들 쳐주죠. 알아주고.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교회에서도 도대체 해결 못해요. 교회 안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끼니를 있을 없을 정도에 잡도 아주 형편없고, 배우 먹고 살아요. 먹고 사는지 굶는지 알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 그런데 아주 주님을 잘 섬겨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장로된 거 봤어요?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유력한 사도들이 자기에게 복음을 수정하라고 하거나 지시한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얼핏 들으면 바울이 아주 교만한 사람 같아요. 이 자기가 뭔데 말이야. 그 사도들을 무시하고 우리 문화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 뭐 계시를 받았다 뭐 다메섹에서 뭐 주의 환상을 봤다 어쩌다면서 내가 받은 복음이 이런 거다 하고 막 그냥 하고 다니고 마음대로 그냥 할 일 주지 않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 뭐 우리 눈에 거슬리겠죠. 심지어 나중에 보면 베드로를 꾸짖잖아요. 베드로를 여러 사람 앞에서 책망했어요. 그 감히 그 젊은 사람이 베드로 같은 그 나이 드시고 그 수제자인데 그런 사람 앞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우리 기분이 안 좋다. 우리 문화에서는 유교 문화니까. 우리가 그 바울의 포인트를 잡아야 오해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강조점이 뭐냐면 지금 무슨 뭐 사도가 어떻든 간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직시하라. 그게 그것은 뭐냐면 지금 교회가 새로운 역사적인 국면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두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의 개종이 지금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없었던 일입니다. 사실상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설교를 해서 수천 명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 믿게 됐지만은 그 구원 사건, 그 부흥 사건 못지않게 지금 각 나라에서 이방인들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회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중차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요점은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의 새로운 활동에 마음을 모아서 세계의 선교에 큰 뜻을 펼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도들처럼 유명세를 누리지 못하고 오순절의 대부흥 때 자기가 거기 참석하지도 못했지만은 거기에 뭐 자기는 있지도 않았잖아요. 또 그런 사도들처럼 부름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열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로 높낮이를 가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도 또 교회 사이에서도 뭐 크고 적다 뭐 어쩌다가 눌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각자는 각자가 받은 소명이 있고 하나님이 맡으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 비교하고 뭐 저기가 뭐 우리도 그만큼 돼야겠다 어쩌다 경쟁하고 이것은 비복음적인 일이에요. 그 사람들끼리는 복음 경쟁해서는 안 돼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과거도 중요하지만 현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항상 보고 그것을 깨닫고 그 일에 자신이 맡은 그게 충실을 해야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바울과 예루살렘의 리더들이 가졌던 그 모임은 각자가 받은 소명을 서로 인정을 해주고 서로 격려하는 것으로서 끝났습니다. 여기 또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지가 않아요.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라이프를 이것을 표준화해서는 안 돼요. 우리 문화는 획일주의예요. 뭐든지 그냥 하나부터 저까지 싹 그냥 같아야 돼. 교육도 그렇고 뭐 정치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냥 같아야 돼. 그러면 그런 획일주의는 전혀 발전이 없어요. 사역을 표준화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흉내내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에 옛날에 제가 집회 다닐 때 보면은 그 목사님들이 있더라 그런 말을 해요. 자건 뭐 세 개 나왔다 무슨 세미나 한다 그러면 목사들이 그냥 볼 때 같이 몰려던데 가서 거기 무슨 프로그램 새 거 새 상품 뉴 아이디어 뉴 프로그램 그거 이제 가져오려고 가서 이제 또 그거 하다가 조금 진이 빠지면 또 딴 데 쫓아다니면서 그거 가져서 또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이건 교인만 계속 피곤하게 돌리는 거죠. 모의가 하면 잘 된다더라 그러니까 그거 받고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니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무슨 자기 것이 나오겠느냐고요. 무슨 자기가 나름대로 받는 계시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서로 내가 좀 잘나보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사역을 표준화시키면은 다른 사람을 복사하려고 그러고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주님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남길 수가 없어요. 또 다른 기호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 연합을 위해서는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속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안디옥에서 올 때 구제금을 준비해 갖고 왔어요. 예루살렘 지도자라고 말해가지고 말이 잘 안 맞고 그게 불화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 구제금을 반드시 전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연합이라는 것은 교리의 연합으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냥 교회 간판만 붙였으니까 다 갔다 그거 아닙니다.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교리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교리의 일치로 우리가 시작했다 하더라도 교리적인 연합은 물질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일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바울 보고 이 교회가 너무나 가난하니까 교회가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구제 헌금 좀 보내다오. 가난한 성도가 너무 많다. 사도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이것을 옛날부터 열심히 해오던 일이었다 하면서 나중에 보면은 로마서와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자기가 그 모금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 다른 이방교회 다니면서 모금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줬다고요. 네 번째는 유대주의자들의 목적은 뭐냐면 복음의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복음의 자유. 듣기가 좋은데 도대체 뭘 가지고 복음의 자유라고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우선 유대주의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짓 형제들이라고 했어요. 이게 거짓 가짜들이다. 그 못을 아주 박았어요. 교회에 가만히 침투한 사람들이에요. 왜 가만히 침투합니까? 공작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위장을 하고 신자들을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럼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거죠. 무슨 자유를 빼앗기고 무슨 뭐 누구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거짓 형제들은 유대인의 종교와 모세의 계명을 고수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전부다. 이것이 다다.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할례와 같은 의식을 참 구원의 잣대로 삼았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압력을 냈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파워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사도 베드로도 이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런 세력을 그냥 두면 어떻게 했어요? 점점 커지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오도합니다. 본문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맨 밑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향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하며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주장이 복음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전혀 복음의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십자가의 원리가 아닌 유대민족의 종교적 전통에 서서 할례를 부르짖었어요. 모세가 믿고 고대했던 예수를 주님으로 받들어야 하는데 그림자였던 모세를 떠받든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는 버리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예수 믿고 할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할례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라 돼요. 예수 플러스 할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근데 이 거짓 행자들은 교회 배경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자기들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을 것이고 따라서 세례도 받았겠죠. 근데 다 가짜였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종교 문화를 따라서 살아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인들은 대체로 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룰을 따르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해요. 규칙을 몇 가지고 지키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는 의식을 행하는 것을 더 편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 세례 받아요. 왜요? 세례라는 게 의식이잖아요. 그거 쉽잖아요. 마음 주지 않고도 받을 수 있어요. 세례라는 의미 믿지 않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면 성찬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찬 다 참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예수 믿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쉬운 일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성령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생활을 하려면 말씀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고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을 쏟아야죠. 그래서 나온 결론과 그래서 나온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자기의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죠. 아, 근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아주 성가시다, 아주 번거롭다, 예수를 모르게 복잡하고 힘들게 믿어야 된다, 이러죠.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체로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걸 좀 지겨워해. 그냥 익사이트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그냥 열심히다 그냥 이러면서 뭐 이렇게 힘나고 그러면 좋겠죠. 진짜 그렇게 진리에 감동이 돼서 그런다면 뭐 그 이상 좋은 게 없겠습니다만은 대체로 그게 습관이에요. 관습이에요. 교회 어떤 스타일이에요. 그것이 자기의 어떤 성격에 노출이고 진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내가 정말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런 것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 불행한 일이죠. 왜냐하면 의식이나 규칙을 따르는 것은 마음 주지 않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개 보면 성경 공부의 참석률이 굉장히 낮아요. 물론 뭐 사정이 있어서 빠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은 공부하고 막 구절 따져보고 뭐 어쩌고 하는 아유 골치 아프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갈라디아서 자체 이게 짧은 게 몇 장 됩니까? 근데 이거 하나 이 속에 무슨 소리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예? 여기서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핵심에 대해서 전혀 클리어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 그 불행한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나를 사랑합니다 그러고 예수님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근거가 뭐냐고 그러면 대답 못한다. 기껏에 십자가에서 나를 돌아가신 것뿐이.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죠. 복음이라는 것이 그 정도로 깊이가 없겠습니까? 복음은 광대한 것이죠. 이 뭐 형식으로 예배라는 것이 짜여져 있잖아요. 그죠? 생각 없이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설교도 좋아하든 싫어하든 뭐 졸리면 자면 되는 것이고 뭐 그냥 귀로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의 형식이니까. 이렇게 해서 점차 복음은 형식화되고 복음 플러스 썸씽이라는 뭐가 붙게 돼요. 복음 자체만으로 순수한 것만은 안 돼. 그건 양이 안 차요. 복음을 진짜 안다면은 그러지 않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점점 속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할례를 받으면 언약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다가 점차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바울이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를 다니면서 할례 안 받으면 구원도 없다 하고 외쳤던 것이죠. 그들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고 모세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외친 사도 바울은 이단이다. 배신자다. 이거 모세의 배신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유태인이면서 말이지 그 모세를 갖다가 배신한다. 이렇게 비난하고 중상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의 조건을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것저것을 해야 구원을 받고 이런 거 저런 거 안 하면 구원이 없다.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래서 예수 플러스에 해당하는 엑스트라를 끌어들고 그 엑스트라를 필수 항목으로 넣어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그 유대주의자들의 공식은 구원 공식은 뭐냐면 구원 플러스 행위입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하도 행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도 그렇고 일반 목회자들 가운데서 이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것은 캐톨릭 교리예요. 개신교 교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바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딴 거 붙이려고 하지 말아야 돼. 일단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가졌던 그 회의에 그 미팅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죄인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플러스 할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 있는 자유를 빼앗기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자유를 많이 빼앗겨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그 모든 것을 거쳐서 우리에게 율법과 할례가 인간적인 그 모든 것의 가치관을 다 떼고도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그런 자유를 빼앗겨요. 왜 빼앗깁니까? 현대판 할례를 받기 때문에, 현대판 모세를 믿기 때문에, 모세의 리더십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듣고서 교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만약 믿음 플러스 행위를 구원의 공식으로 삼으면 이신칭의 교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는 칭의 교리를 내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노예 생활로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진리를 고수하고 보존하고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어요. 왜? 그것이 진리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니까. 거기에 충성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잡고서 사는 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의 목적이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율법의 멍에 밑으로 속박 밑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그것만 한번 받으면 뭐 어때 뭐 아 여기 되니까 유태인들은 8일 만에 애를 낳으면 8일 만에 다 이 숙소를 할례를 준다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의학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거 한번 받으면 어떨까 뭐 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할례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으로 주어진 계명입니다. 근데 계명이라는 것은 다 지켜야 돼요. 하나만 지키고 다른 건 내 몰라라 아니라 할례를 받으면 다른 율법의 속박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할례 받으면 다른 모든 율법의 규정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례 받는 것을 적극 반대했던 것입니다. 현대교회도 할례에 준하는 것들이 있죠. 어떤 교회에서는 구원을 받으려면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또 구원받은 증거로서 방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또 교회에 등록하고 소속이 되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해놓고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하면서 이것저것을 증거물로 내놓으라 그래요. 근데 그런 증거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어떤 도덕적인 전통이라든지 종교적인 의식이라든지 사회적 관습에 뿌리를 둔 것이 많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복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붙어요? 복음 플러스 something이 아니고 진짜 큰 문제는 물탄 복음 플러스 anything이에요. 복음 플러스 다른 것들이 문제라기보다는 복음 자체가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희미한 현상이 생깁니다. 여러분, 복음을 핵심대로 알고 믿지 않은 그런 아주 흐릿한 상태에서 교인이라면 교인이라는 거 명칭만 붙이고 성경에 요구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려고 하면은 갈수록 구원의 확신이 줄어들어요. 물론 교회 생활에는 익숙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교회를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구원의 확신과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하나님 원래 의도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의도하신 그 자유는 누리지 못합니다. 율법이나 종교적 관습에 종살이를 하는 셈이 돼요. 그럼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자유를 주는 것일까요? 내 편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예요. 율법 준서라든지 무슨 선행이라든지 무슨 뭐 훌륭한 성품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그 모든 것들에부터 우리가 속박이 없어요.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할 것 없이 다 뭐 남녀 구별 없이 문화의 차별이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뭐 조건이나 환경의 제재를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예요. 나의 의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의로서 의롭다는 선언을 받습니다. 전적으로 100%. 거기에 나의 공로나 나의 어떤 뭐 조그만큼도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전혀 나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죠. 나에게 달린 것이라면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나라는 인간은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나의 믿음을 믿을 수가 없고 나의 헌신도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대속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그 대속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거나 뭐 도덕적인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구원 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율법이든지 간에 무슨 뭐 나의 그냥 어떤 양심이든지 간에 나를 속박하고 나를 종노릇하게 했던 것들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이 위한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행위구원은 확신을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잘했을까?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을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다 사랑했을까? 언제나 항상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나의 의로 한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보니까 무슨 일을 크게 당하고 나서 아주 크게 실수하고 무슨 뭐 아주 어려운 일에 빠져가면 회의가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나는 원래부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아닐까? 뭐 이런 거 걱정하죠. 그래서 세례 다시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세례 다시 받으라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왜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나 칭의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내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의 확신은 불가능합니다. 종교적인 관습이나 전통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이라는 것은 자유로워요. 유대계 율법주의, 세속 종교는 외부적인 규정을 가지고 자꾸 그 지키라 그래요. 뭐 할례 받아야 된다, 뭐 안식일 지켜야 된다, 뭐 주일 성수해야 된다, 뭐 십일조 내야 된다, 뭐 절기 지켜야 한다, 뭐 음식규를 지켜야 된다, 뭐 목사 말 잘 들어야 된다, 목사 순종하면 잘 된다 이런 것들. 우리나라의 경우에 유교의 영향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내적 동기라든지 영적인 상태보다는 외적인 것에 쏠려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위선과 불편한 양심으로 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할 그런 자유, 그 양심의 자유와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대하기보다는 불안으로 대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바로 그것이 유대주의자들이 노린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자유를 납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납치를 당해요, 실제로.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교회 가르침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런 데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고통받은 적이 아마 있을 수 있어요. 사실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엄습하고 압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맨날 고민만 하고 있어요. 노예생활 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을 율법에 예속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경건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식으로 거짓된 안정감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생활을 하면은 한 가지 오는 일종의 위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 내가 율법을 잘 지키니까, 적어도 애써서 하니까 나는 그게 경건하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나는 사는 사람이다. 행위를 보이는 사람이다. 이런 일종의 위로 아닌 위로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다 경건생활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겠죠. 근데 경건생활이라는 것을 규칙으로 하려고 그런다고요. 뭐, 1년 가운데 뭐 주일 빼먹지 않고 뭐 있지 않습니까? 헌금도 잘하고, 못도 잘하고, 못도 막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경건한가 보다. 내가 아무 이상이 없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이 쉬워요. 그래서 교인들을 율법에 예속시켜서 율법 안에 들어가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지키고 살지 않느냐. 착하다. 스스로 위로하라 이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느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밑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거는 너가 즐기라고 준 것이다는 거예요. 그 모든 제재와 속박으로부터 물러나서 자유로운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직 주 예수만 바라보고 주를 섬기라. 성령 안에서 섬기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 왜 모세법이 필요하냐. 왜 그런 규정에 의해서 교회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교회 법이 뭐 한두 가지예요, 이건. 교회가 왜 싸웁니까? 그 법이 많아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 놓고 이 법에 갖다 붙이고, 이 헌법에 갖다 붙이고, 이 교칙에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해서 뭐 옳다, 그러다, 그러고, 법 없이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죠.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것을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한 것은,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가 유대주의적인 의식과 여러 규정들로부터 해방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서 나오지 않은 것들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는다면 율법에는 죽고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특권이고 우리들의 책임이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더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